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마중 식구들 찬바람이 불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라 은미 자매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은미입니다.
네, 오늘 나눌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똑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제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서 피신해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바지요. 그는 사울 집안의 종으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바가 나귀 두 마리에 떡과 포도주, 여름과일을 실어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시바가 정말 충성스러워 보였어요. 왕이 피난 중인데 그 길에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충성은 아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더이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거짓이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시바는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 위기의 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권력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낸 순간에 인간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즉시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곧바로 빠르게 판단을 한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피난 중에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므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서 밥을 먹이며 왕자처럼 대했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왕권을 침탈할 수 있는 적대 세력들이 므비보셋을 위시로 해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반역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을 돌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므비보셋에게 보여지는 사울의 얼굴이 아니라 요나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므비보셋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므비보셋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왕좌를 잃어버리고 압살롬의 배신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시바가 말하는 므비보셋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귀에 크게 들려왔던 것이죠. 은혜의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순간에는 분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결국 시바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의 반응이었네요. 배신의 상처가 깊으면 진실보다 친절이 먼저 반응하게 되니까요.
네, 상처받은 마음은 진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분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성찰하는 것이 꼭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분별하다는 사이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진실과 거짓 사이, 감정과 사실 사이, 바로 그 경계에서 외부와 내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바는 은혜를 이용한 사람이고 다윗은 은혜를 혼동한 사람이 되겠네요. 저도 시바 같은 적이 있고 다윗 같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러한 경우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교회 안에서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더 끌려서 따라갔던 적이 좀 더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누군가의 친절이나 그 상황의 유리함을 곧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랬는데 아닌 적도 있고요. 맞는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좋았을 때 듣는 거랑 아닐 때 듣는 거랑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믿음이 좋아야 이게 분별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네.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다윗도 지금 굉장히 상처받은 시간에 자신의 분별력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호의를 도구로 삼았고 다윗은 은혜를 자기를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워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시바처럼 은혜를 팔아먹거나 다윗처럼 은혜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주는 사람의 순수함과 받는 사람의 분별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네요.
아멘. 진짜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지키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는 자유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다윗이 실수한 걸까요?
네, 이 장면에서만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한 채로 떠났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 므비보셋의 진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더 깊은 겸손으로 배우게 되지요. 왕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거짓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 양면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왕의 길은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거네요.
네, 다윗의 위대함은 결코 그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 인생에 참 실수를 많이 한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는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 가지는 능력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틀렸어, 나는 그냥 이 틀린 자리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해서 나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제 길 위에서 두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친족이었죠.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바후림을 지나갈 때 그가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의 말이 아주 거칠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네, 이미 나라를 잃고 아들에게 쫓겨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다니 너무 잔인해 보여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시므이의 분노에는 왜곡된 정의감이 섞여 있는 거죠.
네, 시므이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 역사 속에서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점령군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네가 흘린 그 피를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정당화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잔인해집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걸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옆에서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그 머리를 베겠나이다 하는데도 다윗은 가만히 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네, 그건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왕의 자존심도 버리고 인간적인 분노도 내려놓은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췄을까요?
네, 다윗의 신앙의 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의 돌을 맞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의 저주 대신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말 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므이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틀렸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이지요. 히브리어로 가만히 두라 라는 말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둡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이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알면서도 나 스스로 억울함을 직접 변호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시길 기다렸네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에요. 뿌리가 깊어야만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키는 언변 대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예수님도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잖아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셨죠.
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모양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 인내는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다윗의 이 도피길은 단순히 정치적인 후퇴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의 순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종처럼 낮아졌고 심판자이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셨던 어린 양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시므이의 돌은 다윗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돌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다듬는 연단의 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 위에 날아오는 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돌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듬는 돌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영혼을 갈고 닦는 도구였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저주 속에서도 이루어지네요. 사람이 던진 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흔히 축복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저주의 언어, 오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선히 보시리라. 그 혹시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 그 혹시가 믿음의 언어라니 참 새롭네요. 확신보다 더 깊은 여지를 남기는 신앙의 표현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신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백을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백을 내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여백 안에 새 역사를 쓰셨죠. 이제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전환됩니다. 다윗이 떠난 사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옆에는 모사가인 아이도벨이 있었지요. 다윗 시대에 가장 천재적이었던 전략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보냈던 후세가 등장하잖아요. 압살롬이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친구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느냐라고 물으니까 후세가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과 이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게 정말 절묘한 답변이에요.
네, 맞아요. 거짓이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여호와가 택한 자라는 말은 압살롬의 착각을 이용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진짜 택하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언어 안에 하나님의 모호함이 섞인 신비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와 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후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교묘함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전략적인 행동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거짓을 정당화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 후세의 말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진 않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다윗을 향한 충성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충성의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까지도 끌어안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후세의 전략은 인간적으로 보면 교활함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도구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져 있고 부족한 그릇일지라도 흠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가끔 제 안의 모순이나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순조차 자기 안에 품으시는 부분이시니까요.
네, 그렇죠.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흠없는 존재를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쓰셨죠. 그게 다윗의 이야기이고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압살롬이 언제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후세는 왜 그 자리에 남았을까요?
네, 그것은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친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그 소명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와 싸운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진 아니했지만 위험 속에서 버텨내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신앙이 꼭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순종이네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서 뒤를 지키는 후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남의 믿음과 머뭄의 믿음 둘 다 사용하십니다.
결국 시바의 속임수와 시므이의 저주 그리고 후세의 위험한 잔류까지 모두 다 다윗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네요. 왕이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네,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전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군사를 움직였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피신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침묵하며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활함조차 당신의 구속의 직물 속에 엮어 넣으셔서 우리는 그 한 땀 한 땀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수놓아가고 계십니다.
네, 결국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앙이네요. 시므이의 돌에도 시바의 거짓에도 후세의 거짓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불순함보다 더 큽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6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모순의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을 축복하신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요. 시바의 속임, 시므이의 저주, 후세의 위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신앙은 안전해 보이는 보좌, 왕궁에 머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보좌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도망을 가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주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는 것 같은 상황도 겪어야 하지요. 인간은 이 모든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분이 함께 우리 마중 식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당했던 억울함과 또 수치를 묵상합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하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바의 거짓말로 인해 오해도 받았고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당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바처럼 은혜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다윗처럼 사람의 말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공로로 또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호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제 마음이 이용하거나 또 그 마음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대로 받아 살아가는 순결한 신령을 주세요.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배신하고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로마 제국이 채찍질하고 그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마중 식구들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위에 동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석했었는데 하객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신랑 신부 지인들 친구들 같이 사진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신랑 측이랑 신부 측 친구들 따로따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와, 잘 살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각각 어떤 사건으로 표현됐다고 했었나요?
첫 번째 사건은 어병이어를 통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육신의 떡만 구하는 모습으로 표현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라고 하는 장면으로 표현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건 전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인정받고 높임 받으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네,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두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각각 오병이어 또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재촉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러한 유혹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특히나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기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묵묵히 움직이신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가는 길을 바로잡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더욱 열심히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앞서 2절을 보면은 지금 시기가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길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나요?
형제들이 떠난 후 나중에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다만 형제들이 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 보이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의견이 분분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사람들에게 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걸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없더라.
자,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갈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 뭘 하셨다라고 하고 있나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한 단어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말씀을 보니 또 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며 놀랍게 여기고 있나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우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고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의 거의 95% 이상이 문맹이었거든요.
문맹률이 그렇게 높았나요?
네, 이건 그 당시뿐 아니라 역사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글을 읽고 쓴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전체 인구의 5%를 넘기던 때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하는 건 과거에는 읽고 쓰는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글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놀랍게 여겼던 거군요. 예수님께서도 목수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 안에는 단순히 글을 모를 것 같은 예수가 글을 안 해? 뭐 이 정도로 놀란 게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 밑에서 공식적으로 훈련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로 인정해줬습니다. 위대한 랍비의 가르침이 엄선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짐으로써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이 형성되었거든요. 자, 그렇게 형성된 종교 지도자 무리는 율법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들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히 누군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혼자만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길을 막고 있었으니 그들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부글거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전하는 건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만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제 말을 들을 때 어떨 것 같나요?
목사님께서 정말 고생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고생한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 저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만 나눈다면 아마 저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부모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태껏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계속 아, 그런데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 저 사람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17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서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이다.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참된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본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모순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셨는데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안 그래도 많은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는 금단의 영역이었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당시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모습을 들춰내기 시작을 하자 수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해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다고 하고 있나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때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해서 자기들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다 드러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명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있었고 명절이 끝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어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로 이날은 히브리 말로 호사냐 라바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특별한 성례가 치러지는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말씀의 성취를 바라는 염원으로 하는 행동이었는데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되리라.
자, 방금 읽은 에스겔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전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후 유대인들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에 물의 의식을 치러 왔어요.
그러면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에스겔의 말씀을 염두하고 하셨던 말씀인 건가요?
네, 맞아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큰 구원의 날에 물의 예식을 치르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에스겔의 말씀을 성취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결국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더욱 들썩였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논쟁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에서도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사람들은 동요되기 시작했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소동을 잠재우고 예수님께 쏠린 관심을 와해시키려고 애썼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차마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45, 46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혼란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에 씨를 뿌리기 전에 보통 농부들이 땅을 어떻게 하나요?
땅을 새로 갈아 놓아요.
네, 그렇죠.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고 그 안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기존에 굳어 있었던 관습과 전통을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이 끝나고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질 때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을 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혼란의 때 또 혼돈의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서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개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개관하시고 나면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여